예,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 나무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주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 간 거 한 20년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청년 사역 그리고 또 이민 목회 하는 가운데 한국에 나온 것은 한 3, 4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한두 주라는 짧은 일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안식월을 얻어서 한 두 달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고요. 이제 한두 주 후에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안식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위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목이었는데 저는 해병대 군목이었는데 저의 첫 군종병을 또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 친구가 또 목회를 우락부락한 해병대 대원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중년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또 제가 대학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그런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돌이켜보면 한 20년에서 30년 만에 만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 눈으로 확인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고요. 참 너무나 귀한 딸이지만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서운함이나 아쉬움보다도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참 감격적이었고 참 기쁨이 넘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젊은이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해외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따금 위로를 경험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감사 가득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또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에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될 때 그간의 모든 고생이 씻겨진 듯 사라지고 위로가 될 거예요. 몇 년 동안 구직 활동하던 청년이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민 생활 30년 만에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산다고 해서 남들은 다 뉴욕을 관광 간다고 하지만 뉴욕에 사는 이민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이민 생활 가운데 여행 한번, 관광 한번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크루즈 여행권을 가지고 오면서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정말 비즈니스 문 딱 눈 감고 닫고 크루즈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5박 6일 크루즈를 다녀왔는데 크루즈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들의 그 마음, 그동안 미국에 와서 고생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스러움이 위로를 받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류마티스염에 걸려서, 류마티스염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물컵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그마치 7년, 8년을 고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류마티스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야, 이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건강이 회복되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정말 이 순간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이 시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의 위안, 단 하나의 참된 위안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안, 참된 위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위안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일하고 참된 위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것은 변질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또 내 앞에 나타났을까?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이상형이 있다면 바로 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이다. 내 인생의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구나. 변질될 수 있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또 복권 있잖아요.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힘겨운,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이걸로 정말 집도 사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계가 증명해 주듯이 로또 복권이 그 사람을 정말 행복으로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재난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통고받았습니다. 눈물로 면벽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국가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5년의 연장된 삶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훨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반면 그 이후에 부록으로 주어진 15년은 오히려 나라를 힘들게 하고 또 히스기야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더욱더 더럽히는, 그래서 차라리 그 위로가 없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변질될 수 있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일시적인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강단에서까지 축구를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허탈하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에서 올해 수비수상, 최고의 수비수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해일 거예요. 작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손흥민 선수는 그 기대를 스스로 만족하지, 충족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꾸고 온 대한민국이 들썩거리지만 축구만 하던 사람이 EPL 득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위로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받은 이 영광도 결국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위로가 되겠지만 또 다른 많은 힘겨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때마다 또 다른 위로를 우리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도 우리 인생에 참된 유일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이 땅에서만 유효한 위로라면 그 위로도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부자는 그해 농사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거두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이 소출만 있다면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몇 해 동안 굶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날 밤 생명을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축복과 위로를 경험했지만 건강을 잃어서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잔치였습니다. 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금수저 인생.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 부자 앞에 살던 가난하고 멸시받고 날마다 무시당했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죠. 그렇게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일평생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영생에 있어서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위안, 참된 위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치될 수 없는 진짜 참된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시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공부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나무교회는 CRC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인데요. 우리 CRC 교회들은 꼭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저는 한 해 동안 온통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설교한 적도 있고 또 교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또 다 공부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질문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질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문 질문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같이 계속됩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엄청 길구나. 맨 앞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다시 읽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인생의 위로와 위안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문제, 내 현실, 나의 부족함이 메꾸어질 때 위로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위안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 위안의 근거가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안은 가변적인 내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집중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길지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세 가지를 살짝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한 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간섭도 불편하고 학교 선생님이 살라고 한 가르침도 이제는 속박으로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것이 쿨한 젊은이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여기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쓰리쓴 잔을 친히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특히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사랑이 없는, 엄마로부터 독립된 자식의 인생이 멋집니까? 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은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대학을 갈 때나 직장을 할 때나, 아니 나이 들어 60세, 70세가 되었을지라도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어머니에게 속한, 그 어머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식이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또한, 넘어가 주세요. 또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군요. 예,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머리카락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동안이었고 머리카락이 많았고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갑작스런 사고로 내가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암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셨던 욥, 하나님은 그 욥을 끝까지 보호하셨을까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내팽개 쳐버리신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말도 되지 않는, 누군가 각본을 짜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욥이 절규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좀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좀 풀어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을 보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 바 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 앞에 좀 근사한 삶을 살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씨 뿌리고 투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험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 골짜기에 우리를 가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고 계심도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도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시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련하고 빈궁한 처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 긴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했고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이 영생이 취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죠. 구원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썩어질 이 땅을 살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시련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올 한 해 이렇다 할 성취도 없었고 위로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지만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즐겁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위로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기쁨의 샘물을 만나고 위로의 풀밭에 몸을 누이며 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각각 다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압도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유일하고 참된 이 위안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죠. 바로 이 위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지 않으시는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올 상반기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의미가 있고 그 삶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감사주일 참된 감사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3.1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제주 국내 선교로 국내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 몽골 선교로 또 해외 선교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는 것 바로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유일한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나가는 자부심과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위로와 즐거움과 감사할 끄리들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위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축복 가운데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위안을 의지해서 남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3일 교회 위에 또 3일 교회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고 있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